풍랑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잣집 처녀가 가난한 애인을 부모님에게 인사시켜 드리려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청년을 보자 아버지가 이것저것 묻기 시작합니다. 자네 장래 계획은 뭔가? 예,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좋아. 그런데 내 딸을 고생시키면 안 되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결혼 반지며 결혼식 준비할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처녀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여보, 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까지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더라도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2만 명 이상의 엄청난 군중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 속수무책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약 10리쯤 갔을 때에 한 4km 정도 갔을 때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의하면 이때가 시간적으로 밤 4경,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 이후까지 6시간 이상을 제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풍랑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다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지요.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 너비가 13km, 남과 북을 잇는 세로는 약 21km 정도 되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몇 시간째 노를 저으면서 큰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시간 전에 큰 기적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흥분과 기쁨은 다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지요. 그리고 배에 함께 타셔서 그 배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 이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큰 풍랑과 같은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순종하여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큰 풍랑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로서의 풍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러한 사랑의 징계로서의 풍랑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하면 풍랑은 가라앉고 문제는 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풍랑은 잘 이겨내면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단련되어지는 그러한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큰 풍랑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이런 풍랑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바다에 큰 풍랑의 때가 있듯이 성도의 삶에도 시험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큰 풍랑의 때에 주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큰 풍랑의 시험을 당하게 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종의 영적인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는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조차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큰 풍랑에 떠내려가던 두 사람이 간신히 구명보트에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냥 망망대해 뿐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신앙생활도 착실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살려만 주신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신다면 제 재산의 3분의 2라도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좀 올립니다. 그러나 다시 아침이 되었는데도 어떤 도움도 없어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기도를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전 재산을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사람이 잠깐 거래를 중단하라고, 저기 보니까 섬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조건부 거래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풍랑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금방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나만 홀로 버려진 듯한 주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욥기 9장 11절은 욥이 큰 시험을 당할 때 홀로 버려진 듯한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전형적인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째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거룩한 버려짐, 거룩한 유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잊혀지지는 않지만 성도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자신을 숨기는 듯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이 느껴질 때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라서 잠시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지혜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 이 풍랑 가운데에 헛되이 고생만 하다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온갖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젖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 기도하고 계시지만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평안할 때나 큰 풍랑의 때나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기 위한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큰 풍랑과 같은 상황,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두 가지 씨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계속 노를 저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씨름이죠. 그러나 또 다른 씨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씨름, 기도의 씨름, 영적인 씨름인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날 때에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씨름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씨름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씨름, 기도의 씨름이야말로 진짜 씨름입니다.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기 위한 영적인 씨름, 믿음의 씨름으로 초청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인생의 큰 풍랑의 때에 이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게 하려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의심에 큰 마음의 풍랑이 무섭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씨름을 계속 싸우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떠내려가거나 침몰해버리거나.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믿음의 씨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서 먼저 마음의 큰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큰 풍랑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풍랑들과 씨름하면서 바울은 진짜 씨름은 기도의 씨름, 믿음의 씨름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큰 풍랑과도 같은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풍랑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잠재우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경험되어지고 이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풍랑, 그 어떤 시험도 주님의 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영접했던 제자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 믿었느냐? 그 이전에도 그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네요. 진실로, 진짜로, 참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직접적인 체험으로서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문제 속에서 내가 직접 체험한 주님에 대한 진실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 체험을 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제자들이 이 시험 앞에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운동선수들이나 음악가들은 감각이 무뎌졌다든지 몸이 둔해졌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기기를 다투기 위하여 싸우는 운동선수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더욱 예민하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런 시험의 때야말로, 풍랑의 때야말로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의 박물관에 가면은 링컨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늘 쓰던 낡은 성경책이 한 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한 부분에 보니까 어느 말씀 구절에 손때가 묻어 있고 이렇게 짓이겨 눌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바로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살아가던 그때 남북전쟁을 통과해야만 했고 개인적으로는 깊은 우울증을 경험해야만 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을 수도 없이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풍랑의 시간들 속에서 링컨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절망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특별히 시편 34편의 4절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장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나오지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같이 하십시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누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그 마음이 둔화여지지 아니하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부드럽게 들려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도 간 곳이 없고 일렁이는 풍랑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오직 주님께만 완전히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몰입의 상태에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이런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몰입. 오늘날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몰입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찔끔찔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완전히 그 주제에 흠뻑 젖어들어서 몰두하는 의미에서의 교육입니다.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왜 큰 풍랑의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왜 큰 풍랑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이리 조금 저리 조금 마음이 분산되고 분주하여져서 둔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일본에는 센몬 바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문 바보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한 분야에 바보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몰입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단어가 많지요. 명인, 달인, 대가, 장인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한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가를 존중하는 장인 문화의 배경에서 생겨나는 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문 바보의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된다.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된다. 하나만 잘하면 그것이 최고다. 한 분야의 1인자가 최후의 1인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예수를 믿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평생 우리 믿는 자들이 몰입해야 될, 가장 잘해야 될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세대를 앞서서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 장기려 박사, 그의 살아생전 많은 것을 나누고 섬기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참 바보같이 산다 이렇게 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장기려 박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라고, 바보 소리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고. 여러분, 큰 지혜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급변해가고 최첨단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시대에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굳게 믿고 걸어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짓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 참 바보 같다. 직접적으로 듣지 않더라도 예수 환자, 예수 바보 이런 느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오직 예수를 붙잡고 자신의 한 생애를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바보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드러나는 풍요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게 보이는 진리가 세상의 화려한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큰 지혜를 깨달은 바보처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우직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어떤 인생의 풍랑도 능히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 주님을 붙잡고 인생 전체를 관통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분산되어져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크신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았는데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고 평강 가운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